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주를 향한 절박한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예루살렘의 현실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혹독함 그 자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때와 같이 극한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입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이미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말 것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예루살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주님을 향해 밤낮으로 쉬지 말고 부르짖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강물의 이미지를 빌려와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선포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저녁이 나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잠자는 시간까지도 기도에 매진하라고 합니다. 보통 유대인은 밤을 3경으로 나눕니다. 그 처음 시간을 초저녁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모두가 쉬고 잠잘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도 일어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시간대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듭해서 반복해서 여호와께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때와 같이 극한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2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얼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음은 물의 성분이지만 고체입니다. 그래서 형체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 곳에나 옮길 수 없고 아무 그릇에나 담을 수 없습니다. 자기 모양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얼음이 녹아내려서 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긴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합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마음이 물과 같이 쏟아져 내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적인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러한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토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마치 물 쏟듯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을 선포합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과 나눕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붓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때와 같이 극한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 중심에서 벗어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항복을 뜻합니다.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기에 도움이 절실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를 향한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확신한다는 것이요, 주님의 응답을 믿는다는 행동입니다. 과거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 우상을 섬깁니다. 또한 동맹국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자 그것들은 모두 쓸모없어지고 맙니다. 이제 유다 백성이 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20절하고 2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인들이 나오고요, 제사장들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나옵니다. 또 21절을 보면은 늙은이와 젊은이가 길바닥에 엎드러집니다.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집니다. 이것이 왜 생겼는가 하면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해야 할 것은 주를 향하여 손을 듭니다. 주님의 능력,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궁극적인 것은 긍휼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길거리에서 살육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고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댈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주도적으로 시작하시고 또 철저히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때에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심판을 끝내실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때와 같이 극한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도움이 절실함을 호소하며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절망의 때에 할 일은 기도뿐입니다.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처참할지라도 한 줄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기도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하며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